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15일 보행자용 육교가 붕괴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애미 국제대학교에 있는 보행자용 육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로 사람들과 차량이 무너진 육교 잔해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희생자 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육교는 불과 며칠 전에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빠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15일 완료했습니다. 준비위원은 8명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진행상을 책임지는 총괄 간사를 맡았고 방북특사단장을 맡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16일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첫 일정으로 미 상원을 방문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테드 요호 아태 소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방미 둘째 날인 16일에는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을 만납니다. 당초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회담이 예정됐었지만 트럼프 장관이 틸러슨 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상대가 설리반 장관 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강 장관이 같은 연쇄 접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5일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리용호 외무상이 이틀 동안 머물며 마르고토 발스트림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북한에서 이익대표부 역할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스웨덴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리 외무상이 15일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발표 후 북한 고위관리의 첫 서방국가 방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19명 중에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인 1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미국 에너지 설비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스리랑카는 1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에서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회담하고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와 스리랑카 대통령은 양국 방위 교류와 스리랑카의 해상 경비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일본과 스리랑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스리랑카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의 의료시설 정비 등에 106억 엔 규모의 처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유럽의 나라 핀란드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8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총생산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겁니다. 핀란드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7.632점을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국내 총생산이 낮은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데 주목했는데요. 핀란드인들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그러니까 부를 행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4위가 떨어진 18위를 기록했는데요. 고질적인 비만과 우울증 문제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타이완이 26위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57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8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세계 행복지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신과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그 어떤 것도 내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고 노래하는 Pharrell Williams의 Happ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 천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15일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직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의 여파로 영국이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키로 하자 러시아가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무역 흑자 천억 달러를 줄여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미 무역 흑자 천억 달러를 줄일 걸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천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3,750억 달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현되면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중국의 무역 흑자 감축하라고 말한 게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미국 정부는 최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은 미국의 10억 달러 무역 적자를 없애는 계획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중국이 어떤 구상을 가져올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 10억 달러는 천억 달러를 잘못 쓴 거라고 백악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 통상 실무자들은 앞서 중국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겁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참모이자 최측근인 류허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이달 초에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미 통상당국이 류 주임에게 천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걸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익 수호로 맞서겠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의 무역 규칙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달성한 거라면서 중국은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행동 준칙을 부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냥 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은 건가요?
네,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무역 전쟁은 피하고 대화로 양국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미국이 제안했는데요. 루캉 대변인은 무역 전쟁은 그 어느 쪽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여전히 협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럴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천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전체 적자 5,660억 달러에 무려 3분의 2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큰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라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이 적자 해소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억 달러는 연간 대중국 무역 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선은 그만큼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는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주요 대상이 바로 중국인 거고요. 같은 목적에 따라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도 개정 협상 중입니다.
네. 자, 미국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거절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무역 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과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고요. 그렇게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무기한 관세 부과와 투자 규제, 심지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까지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무역 전쟁은 타당하다, 또 쉽게 이길 수 있다면서 이 수입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했는데요. 일단 캐나다, 멕시코, 호주만 여기서 면제됐습니다. 이 조치의 주요 대상인 중국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발은 앞으로 어떤 조처들로 이어질까요?
네, 중국 정부 역시 옥수수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거나 애플사의 손전화, 아이폰, 또 보잉사 항공기, 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공산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을 모색 중인 걸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보복 조치는 오는 20일에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부가 영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14일 성명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례 없는 도발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영국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제재 조치에 반발한 건데요. 러시아는 곧 대응 조치가 나올 거라면서 영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단행한 대러시아 제재 어떤 내용입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러시아 외교 인력 23명을 추방하고 영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 그리고 화물 통관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올여름에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 왕실 인사와 장관급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제재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 4일 이 영국 런던 근교의 솔즈베리 시내에서 이 러시아 출신 부녀가 신경가스에 노출돼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당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이 총리는 13일 자정까지 러시아의 소명을 요구했는데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의 이 발언이 서커스쇼라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영국이 곧장 제재를 한 겁니다.
네, 이 영국 정부는 또 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구했다고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15일자 기고문에서 조용한 중세 도시인 이 솔즈베리가 2차 대전 이후 처음 신경가스 공격을 직접 목도했다면서 영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영국에서 살인을 시도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걸 믿고 그렇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Now one member stands accused of using chemical weapons on the sovereign soil of another member.
이번 일은 안보리 이사국이 다른 이사국의 영토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라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다면 안보리의 신뢰성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영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4일 별도의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 국가와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이 서방의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비판하면서 영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사건을 러시아 당국의 소행으로 규정한 영국 정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증거를 봐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비판하는데 다소 신중했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15일 메이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충분히 공유했다면서 영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네 나라는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인종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미얀마 정부가 이번에는 집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법률 개정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정부가 개정하려는 법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얀마의 현행 평화 집회 시위법은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국가안보를 해치고 법을 위반할 목적 또는 금품 지원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또 집회 신고 때 비용과 후원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미국처럼 이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이 지난주 이 개정안을 승인했고요. 현재 하원에서 이를 심의 중입니다. 현재 미얀마 의회는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대표로 있는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수도 양군을 비롯해서 미얀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도 이 법률 개정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얀마 정부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위 관리들도 관련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고 미얀마 국민들은 이 기본권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보면 이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8월에 굴거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샀는데요. 또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화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던 이미지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민주화 과정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4일 오전 미국 전역에서는 고등학생 수만 명이 수업을 중단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레리 커들러 씨를 지명했습니다.
대형 완구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4일 미 전역에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며 집단 행동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 고등학생 수만 명이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 밖으로 나와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14일 이곳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근처에 모인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은 Gun Control Now, 즉 총기 규제를 당장 시행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이날이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학생과 교직원 17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는데 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미국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행사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벌였습니다.
I believe that with our gun laws, it's just so easy to get a gun and how unprotected our schools are. A kid could walk.
이날 행사에 참가한 플로리다 더글라스 고등학교 재학생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학생은 총기 관련법이 너무 느슨하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 학교 당국이 이를 허용한 모양이네요. 네,
많은 학교가 허용하고요. 직접 관련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몇몇 학교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현재 워싱턴 정치권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연방 하원이 14일 관련 법안 하나를 또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방지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갔는데 찬성 407대 반대 10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5억 달러를 들여 이 학교 당국과 지역 사법 당국이 총기 난사 사건을 미리 막는 것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예산은 또 금속 탐지기 등 총기 반입 방지 시설을 갖추는 데도 쓰입니다.
네,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이후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처음입니다. 이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이런저런 방안이 거론되기는 하는데요. 직접 현실화된 건 이 법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존 러서포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예, 이 연방 상원에서는 관련 논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이 연방 상원에서는 주로 총기 구매자의 신원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커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본회의 토론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연방의회와는 달리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난 플로리다주 의회 쪽에서는 진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총기 규제 강화법이 통과됐는데요.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이 교직원 무장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항목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24일이죠.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 주도로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형 집회가 열립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바로 이날 절정에 달할 텐데요.
예.
정치권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군요.
네, 현재 미국 경제전문 TV 채널이죠. CNBC에서 경제 논평가로 활약하는 레리 커들러 씨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가경제위원회가 어떤 직책이지요?
네, 무역정책이나 세제,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주도하는 미국의 사실상 경제사령탑에 해당합니다.
네, 전임자가 게리 콘 위원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콘 위원장이 최근 사임했기 때문에 새 위원장이 임명된 겁니다.
예, 콘 위원장이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관리들은 언론에 사임 이유를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임 콘 위원장은 이 보복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미국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 출신인 콘 위원장이 이 평소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는데요. 이 그는 이 관세 부과가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콘 위원장의 자리를 잇는 커들로 씨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올해 나이가 70살이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지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고요.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도 일했습니다. 이 언론 쪽에 진출해서는 주로 CNBC에서 경제평론가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커들로 신임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통령의 입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이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대규모 세금 감면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전임 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주의자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에 비판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들러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역 정책과 관련된 이견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커들로 위원장 임명도 그렇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을 중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최측근이면서 충성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명했고요. 국가경제위원장에도 자신과 친분이 깊은 커들러 씨를 내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대형 완구 판매 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토이저러스 경영진이 채권단을 만난 뒤 미국 내 880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일자리 약 3만 개가 사라집니다.
네, 토이저러스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5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조정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토이저러스는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내 매장 20%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미국 내 점포를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토이저러스는 한때 전 세계에서 2천 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토이저러스라면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70년이나 되는 회사인데요.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사가 깊은 업체, 이 토이저러스가 왜 폐업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일단 완구 시장 경쟁이 심해졌고요. 또 토이저러스가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시장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네. 뭐 사실 요즘에는 장난감을 사려고 굳이 이 토이저러스에 갈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마트나 타깃 그리고 코스코 같은 대형 매장들에 가도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 설상가상으로 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도 다양한 완구를 싸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완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월마트로 29.6%를 기록했고 아마존은 16.3%로 2위입니다. 이 기간 토이저러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6%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이 완구의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늘었다고요?
물론입니다. 관련 업계 통계를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완구 판매가 무려 55%나 늘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완구 판매 가운데 대략 14%가 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연말 쇼핑 기간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토이저러스가 이 기간에 별 혜택을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요. 다른 소매업체들도 장사를 잘했는데요. 이 토이저러스는 예외였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는 토이저러스가 파는 물건이 값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온라인 상점도 낙후된 상태라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눈을 감고 멋진 기분을 느껴보라고 노래하는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들어보시죠.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 made of stone, where I hear the music, close my eyes, feel the rhythm, wrap around, take a hold of my heart. What a feeling, keeps believing, I can't have it, and now I'm dancing for my life. Take your passion and make it happen. It does come alive, you can dance right through your life. Now I hear the music, close my eyes, I am rhythm, in a flash it takes hold of my hear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180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막혀있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네.
의료 분야도 그중 하나였는데 최초의 의사가 됐다는 것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자베스 블랙웰이 태어난 곳은 영국이라고 하죠.
네. 이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1821년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블랙웰, 어머니는 하나 블랙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남 4녀 중에 셋째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가족이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나요?
사무엘은 잘 나가는 설탕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32년에 설탕 공장에 불이 나서요,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엘리자베스가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을 거쳐서 오하이오 주에 정착을 했는데 또 불행하게도 사무엘은 오하이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어린 7남매를 남겨두고 떠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두 언니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여자들만을 가르치는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동생들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이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엘리자베스는 암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그런 중증 친구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성 환자는 여자들이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도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암에 걸린 친구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자기를 치료했더라면 고통을 좀 더 잘 이해했을 거라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에는 뭐 여자가 의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학비도 굉장히 비쌌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학비 비싼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네. 엘리자베스는 남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가서 교사 일을 하면서 의과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좋은 의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죠.
네. 대학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예상대로 어떤 의대도 엘리자베스의 지원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꼭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남장을 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보라 이런 희한한 제안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예.
이렇게 모두들 거부를 했는데 단 한 군데 뉴욕주에 있는 제네바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떻게 이 엘리자베스를 받아들이기로 한 걸까요?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실수랄까 장난이라고 할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엘리자베스는 허가한다는 편지를 받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영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한참이 지난 뒤에야 엘리자베스는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그 의대에서도 여자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자베스를 추천한 교수의 체면을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한번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자가 의대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투표를 했는데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데요.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입학을 진행을 했죠. 막상 엘리자베스가 오게 되니까 학생들은 받아들이자고 한 걸 후회를 하게 됐는데
네.
너무 늦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입학 허가도 받았지 수업료도 냈지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와 있지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네. 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입학이지만 어쨌든 입학을 했는데
네.
학교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순탄할 리가 없었죠.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따로 떨어져 앉아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실험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은 가서 다 실험하고 그러는데
예.
엘리자베스는 갈 수가 없는 일이 많았죠. 또 어떤 학생은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엘리자베스는 이런 어려움을 다 참고 공부를 했으니까 참 대단한 여성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1849년에 제네바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성적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포함해서도요. 의대 과정을 이수한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일자리는 있었을까요?
다행히 어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이 의사라기보다는 간호사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눈에 화학약물이 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한쪽 눈의 시각을 결국 완전히 잃고 말았죠.
의사의 꿈을 접어야 할지 불안도 했을 것 같고 실망도 컸을 것 같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실망을 하지 않고 영국 런던 또 프랑스 파리 이런 데로 다니면서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851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욕시의 극빈 지역에다가 진료소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여자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꿈은 여동생 에밀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에밀리도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의대를 졸업한 여성이었는데 역시나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의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해는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약 300명의 환자를 본 것이 다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도 채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환자 진료는 뉴욕에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무려 첫 해 10배가 넘는 3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 자매는 예방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난한 지역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요.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 환자들이 참 많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됐죠. 그 이론은 차츰 의학계에서 중요성이 인정이 됐고요. 지금은 아예 보건의학 분야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자,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미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세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8년에는 뉴욕시에 여성의과대학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예방의학을 가르쳤는데요. 의대에서 예방의학 강좌가 정규적으로 생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요. 그 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여자 대학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영국 시민권도 갖고 있으면서 그곳 여성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좀 알아보죠.
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여성 의대 운영을 동생 에밀리한테 맡기고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의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성 의대죠. 또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의학 서적도 내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특히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71년에는 영국 국립보건학회도 설립해서 영국의 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결혼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동생 에밀리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못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학계에서는 물론이고요. 어느 분야에서나 여성은 남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워낙 강력하게 주장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남동생들은 결혼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부인들은 또 여성운동가라 아주 소문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1910년 89세로 영국에서 타계했는데 노년에 젊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서신을 받았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 중에 많은 내용이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데 대한 감사의 편지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여성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장 보다가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주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Bump는 부딪히다 라는 뜻이고요. Into는 무언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언가에 부딪히다 또는 누군가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나 모르고 책상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들었어. That guy bumped into me at the metro station. 저 남자 지하철역 안에 나랑 부딪혔어. I bumped into my friend from college. 나 대학교 동기 지나가다가 만났어. Guess what? I bumped into my ex-boyfriend today.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옛 남자친구와 마주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t only did I bump into my ex-boyfriend today,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오늘은 to bump in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호수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음악을 만든다고 노래하는 딥퍼플의 Smoke on the Water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그의 최대 압박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가 현 시점에 이르도록 했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이는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직접 만나는 최초의 회담이 됩니다. 정 안보실장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을 이끌고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 실장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추가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의 정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고 싶다는 북한의 의지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일체의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우리의 결의는 변함이 없으며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확고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펜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막대한 성과이며 전 세계를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